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임기 중 7번째이자 마지막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재임 중 성과를 강조하면서 미래를 향한 비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와 관련해 자신의 집권 기간 중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고 실업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자동차 등 제조업은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외교 정책과 관련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등 테러단체들의 위협은 인정하면서도 이슬람 테러분자들은 실존적인 우려 대상이 아니라며 세계가 3차 대전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과제로 쿠바 관타나모 기지 수용소 폐쇄 문제를 언급하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에 의회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국정연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공화당 대표로 대응연설을 한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자국영해 침범에 체포했던 미 해군 10명과 경비정 2척을 풀어줬다고 이란 관영TV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군은 미 해군이 영해를 고의적으로 침범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이들을 오늘 모두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란 측이 억류병사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항해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포함된 미 해군 10명은 어제 쿠웨이트와 바레인 사이 페르시아만 해역을 항해하던 중 통제소와 교신이 끊겼습니다. 한반도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이 날린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가 관측돼 한국군이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서부전선 관측소에서 무인기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남측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비행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이 지역을 선회하다가 경고사격을 받고 북한 지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지역 평화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지역의 소아마비 예방접종센터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벌어져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5명은 중상이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폭력 사태가 잦은 발루치스탄 주도 퀘타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대부분은 보안요원들이라고 파키스탄 당국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약 7kg의 폭탄으로 무장한 자살 요원이 보안군과 민간 의료 직원들이 모여 있는 접종센터로 걸어들어와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 연계단체인 테흐리크 에 탈레반은 자신들이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이번 공격이 오늘 새벽 나이지리아와의 국경 지역인 콜로파타 마을에서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그동안 이 지역을 대상으로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이 벌인 각종 테러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코하람은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에 독립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요구하며 지난 6년간 정부를 상대로 전투를 벌여왔으며 최근에는 주변 국가들로 공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메룬은 나이지리아 등 이웃 나라들과 보코하람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잘랄라바드에서 오늘 총기와 포탄 공격이 잇따라 벌어져 보안요원 7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아프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경찰과 목격자들은 이번 공격이 파키스탄 영사관 인근에서 강력한 폭발과 함께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3명의 범인들이 파키스탄 영사관을 겨냥했다며 이들은 인근 외국인 숙소에서 영사관 침입을 모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발생 뒤 보안군이 해당 숙소를 포위하고 공격범들과 2시간가량 총격전을 벌인 끝에 모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북한은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낮부터,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내용을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한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해 국가 방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력 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의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고 무모한 행태를 감안할 때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지만 미한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추가로 전개하고 확장 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을 강화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두 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가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밝히고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국이 미한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있으므로 한반도 남쪽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한 북한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양자, 다자적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북핵 문제의 성격이 변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벌써 네 번째인데다 북한이 이번 실험을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때문에 담화에서 북한 압박에 여전히 미온적인 중국을 향해 행동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양자 차원이든 다자 차원이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북한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과 한국 내 일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 공을 들였는데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정상 간 전화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양국의 대북 공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행동을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인 광운대 신상진 교수입니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고 또 이 포괄적인 그런 이제 이 북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또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중국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조치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당분간 지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52의 최근 한반도 상공 전개에 대해서도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미군 전략자산의 추가 전개까지 언급해 미한동맹에 기초한 군사적 압박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때마다 포함됐던 한반도 통일이나 남북 대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분간 고강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차원에서 그동안 언급을 삼가하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이례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의 원장인 전현준 박사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사드 배치 문제 자체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걸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앞으로 상황이 엄혹해지면은 사드 배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객원 연구위원인 차두현 박사는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 장관이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과정에서 러시아 측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가 표명됐으며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부채질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돼야 한다는 데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이 법안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은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418, the nays are 2.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bill is passed, an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12일 표결에서 찬성 418표 대 반대 2표로 법안이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뒤 1년 가까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 세탁, 위조 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이 차단됩니다. 한편 상원도 초당적으로 북한 제재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과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지난 7월 대북 제재법을 발의한 데 이어 10월에 대선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또다시 대북 제재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법안이 외교위원회를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곧이어 상원 전체 회의 처리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정부 당국자들을 불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연 뒤 기자들에게 대북 제재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민주공화 양당이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면서 법안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많이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코커 위원장과 대북 제재 법안과 관련한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메넨데스 의원은 역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가드너 의원과 법안을 병합하는 작업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며 초당적인 법안을 만들어 외교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 제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BDA 제재에 관여했던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다양한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방코 델타 아시아 BDA 은행 제재에 관여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12일 미국이 북한에 BDA 방식의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a BDA type action would be effective, but
뉴콤 전 자문관은 북한이 BDA 사건을 통해 일종의 학습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BDA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명의로 은행 거래를 트고 계좌를 분산하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고 제재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뉴콤 전 자문관은 북한의 BDA식 제재를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은행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과 혹시 북한 계좌가 적발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평양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think it would be more in line of reminding banks.
이 때문에 뉴콤 전 자문관은 BDA식 제재를 다른 여러 제재와 함께 종합적으로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05년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자문관도 이날 VOA에 BDA는 당시 북한에 가해진 여러 제재 중 하나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DA 같은 소규모 은행에 가해진 작은 제재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당시 여러 나라들과 광범위하게 협력했던 제재 분위기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put together an initiative with multiple partners, you know, in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you know, dozens of foreign partners.
미 정부 내 유관 부처들이 다른 나라는 물론 UN과 협력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금융기관과 무역회사 등에 전방위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애셔 전 자문관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불법 행위와 연루된 북한 계좌를 찾는 일이 더 어려워진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DA 제재는 지난 2005년 미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위조 달러 유통은 물론 각종 불법 자금을 이 은행을 통해 거래했는데 이 같은 조치를 받은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이 즉각 북한의 계좌를 동결했고 주변 은행들마저 북한과의 거래를 연쇄적으로 끊으면서 북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질의를 받는 중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에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결의에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시키고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대화와 압력을 통해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치와 핵, 미사일 등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일본이 취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국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NHK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1%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불안하게 느낀다고 답했고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군이 한국 수도권 지역에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단에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비난과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한국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13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대남 전단을 한국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3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북한군 전단이 발견됐다면서 12일 오후와 13일 새벽 북한군이 남측으로 전단을 퍼뜨린 것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도 서울과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파주, 양평 등에서 북한군 전단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에선 대남용 전단 약 3,300장이 발견됐으며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도 전단 천여 장이 풍선에 매달려 날아가다 떨어졌습니다. 한국군이 공개한 북한의 대남 전단은 가로 12cm, 세로 4.5cm 크기에 사진이나 그림 없이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과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는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전단이 여러 종류며 크기도 제각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군이 임진각 북쪽 지역에서 북풍을 활용해 전단이든 비닐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대남 전단을 살포한 적이 있지만 한국 수도권 지역으로 대량의 전단을 날려보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뭔가 그 김정은이한테 대응한다는 건 보여줘야 되겠고 하니까 그걸 날렸단 말이죠. 어떤 그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데 아마 목적이 있고 자신들도 뭔가 대남 대응을 펴고 있다. 이런 건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봐야죠.
한국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는 한편 북한군의 대남 전단 살포에 대응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한이 선전 활동 중단에 합의한 이후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합참은 13일 오후 2시 10분쯤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한국 서부전선 최전방 도라산 관측소 상공에 나타나 경고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이 물체가 군사 분계선으로 접근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했으며 그 후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이 한국 측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한국군의 배치 상황과 움직임을 정찰하기 위해 정찰용 무인기를 띄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라스무센 리포트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북한의 추가 핵개발을 막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군사 행동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20%에 그쳤고 나머지 23%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많은 미국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12%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30%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북한을 미국의 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의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이 위협적인 도발을 할 경우 핵 공격으로 보복할 수 있을 정도로 핵 무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수소탄 시험 성공 핵과학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자신들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등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제일위원장이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견제와 내부 결속을 노린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사출시험 영상이 조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사출시험이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잠수함이 아니라 바지선에서 실시됐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가 12일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영상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미사일 사출 시험은 실패했고 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멜리사 헤넘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영상의 모든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많은 부분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that much of the footage was doctored, and second of all, that that was done to cover up the fact that the missile launched.
해남 연구원은 특히 로켓 자체가 화염에 휩싸이다 부서졌다며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8일 지난달에 실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이 성공했다며 뒤늦게 영상을 공개했었습니다.
우리 총력무력은 영원히 대승만을 떨쳐나갈 것입니다.
영상은 바닷속에서 미사일이 솟구쳐 오르다 불을 뿜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을 직접 분석한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의 캐서린 딜 연구원은 VOA에 미사일 사출 영상이 너무 빨라 정상적인 화면 속도로는 분간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So because the video was so fast, it's hard to see at the normal speed. But when we took it frame by frame.
하지만 영상을 구성하는 프레임들을 각각 나눠 속도를 느리게 보면 부서진 잔해들의 모습이 아주 명확히 보인다는 겁니다. 영상을 구성하는 프레임, 즉 화면은 1초당 수십 개의 정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딘 연구원은 북한이 여러 영상과 카메라 각도를 조작해 하나의 연속 화면처럼 보이도록 편집했다며, 하지만 이는 영상 편집가들에겐 쉽고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해남 선임 연구원은 특히 미사일 발사 끝부분에 나온 영상은 북한이 지난 2014년 6월에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 발사 영상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cud video was used to show the end of the launch. That was done in June 2014. They just recycled that footage there.
북한 당국이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서 마치 실제처럼 조작했다는 겁니다. 한국 군 당국도 앞서 이 영상이 2014년에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을 짜깁기했다며 사출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아직 수중 사출 시험 단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을 완료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미사일 등 무기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성능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자주 제기됐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5월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사출 실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잠수함 발사 장면을 추가해서 영상을 조잡하게 짜깁기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위너필드 당시 미국 합참 부의장은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을 비디오 편집 수준과 비교해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Fortunately, they've not gotten as far as their clever video editors and spinmeisters would have us believe. They're many years away from developing this capability.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자신들의 능력을 믿게 하려는 영리한 비디오 편집자나 선전선동 전문가들의 능력만큼은 아직 진전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로켓 우주 분야 전문가는 북한 정권이 지난달에 실시한 SLBM 사출 실험이 잠수함이 아니라 바닷속 바지선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주연구단체인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12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에 북한이 공개한 영상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탄 배와 미사일 발사 실험 장소의 거리가 불과 50에서 100m에 불과해 비현실적이란 지적입니다. 이는 물속 바지선일 경우 적합한 거리지만 잠수함이라면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란 설명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잠수함 코앞에서 실험을 지켜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지난 11월 시험 발사 실패로 잠수함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설령 이를 고쳤다 하더라도 바지선을 통한 발사 체계의 재확인 작업 없이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잠수함 사출 시험을 할 리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링 연구원은 또 사출 실험 이틀 뒤인 지난 12월 23일 심포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판독 결과 실험 뒤 미사일 발사통을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이 잠수함 옆이 아니라 바지선 옆에서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미사일이 1차 실험 때와 달리 거의 위로 수직 상승했는데 이는 실패할 경우 10톤 무게의 미사일이 바로 잠수함 발사대로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슬링 연구원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바지선에서 발사 상태를 검증하지 않고 북한 당국이 값비싼 잠수함에서 이런 위험실온 실험을 바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5월에도 미사일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잠수함이 아닌 물속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으로 분석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이 북한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이 조사 결과를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해 북한 접경 지역에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문가 500여 명을 동원해 주로 북한 접경 지역에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최소한 전문가 약 500여 명이 북한과 접경한 지린성과 랴오닝성, 그리고 북한과 가까운 헤이룽장과 산둥성, 또 수도 베이징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필요하면 한반도와 비교적 가까운 장쑤성과 상하이시에서도 방사능 수치를 측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처는 북한 핵실험 이후 방사능 낙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사 결과 현재까지 방사능 수치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 관계자를 인용한 중국 CCTV 보도입니다. 환경보호부가 37개 관측소와 이동 관측소 14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측정 요원들은 눈과 대기 그리고 토양의 표본을 채취해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환경보호부는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를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동북지방을 괴롭히고 있는 스모그에 방사능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스모그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가 안개와 같이 된 상태를 말하며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북한 핵실험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중국 특정 지역을 덮은 스모그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응해 방사능 측정치 결과를 근거로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최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환경보호부 측은 북한 접경 지역의 방사능 낙진 상황을 계속 측정해 이 자료를 근거로 언제 방사능 수치 측정 작업을 끝낼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영국의 구호단체가 북한 수재민들에게 보낸 난로와 담요 등 구호품이 최근 남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25일 북한을 방문해 분배 상황을 직접 둘러볼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민간 구호단체인 쉘터박스가 홍수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라선시 수재민에게 난로와 천막용 단열재, 담요 등 구호품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앤드류 에반스 업무 담당 국장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난로 500개와 천막용 단열재, 담요 등 구호품이 지난 2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First shipment arrived is sort of the beginning of December of last year, and that was the tents and the non-food items in boxes. And then the second shipment, which was winterization kits for the tents and the stoves, they arrived.
앞서 지원했던 천막 500개와 옷가지 등 1차 구호 지원품이 12월 초 북한에 도착한 데 이어 천막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단열재와 난로, 담요 등 2차 구호 지원품이 최근 도착했다는 설명입니다. 에번스 국장은 지난 여름 홍수로 피해를 입은 라선시 수재민에게 천막 500개 등은 이미 분배를 마쳤으며 최근 도착한 천막용 단열재와 난로, 담요 등은 이번 주 내로 분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번스 국장은 지원된 천막은 북한 수재민들이 한파에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이라며 수재민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They were tents that could combat the cold, right? These tents were best designed for those harsh conditions.
셰타박스가 라선 시 수재민을 위해 지원한 구호품은 미화 38만 달러 상당으로 수재민 1,500여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셰타박스는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country's political orientations or their political behavior is not really a concern for Shelterbox on whether people are
셰타박스는 지원 대상국의 정치 성향이나 정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오로지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다는 설명입니다. 에번스 국장은 이어 셰타박스 관계자 두 명이 예정대로 오는 25일 약 10일 동안 북한을 방문해 구호품이 수재민들에게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22일에서 23일 함경북도 라선시 일대에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50여 명이 사망하고 5천여 가구 1만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쉘터박스 등 유럽의 일부 대북구호단체들과 유엔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쉘터박스는 2007년 북한 수재민들에게 구호상자 200개를 처음 전달하며 대북지원을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남북한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찬입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서울 중구의 한 강연장. 한반도 미래재단 주최로 정은찬 전 국무총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의 구천서 회장에게 이번 강연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그 빈부의 격차 문제, 기업 간의 상생 문제를 주제로 한 동반 성장, 그리고 또 남과 북의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동반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법을 풀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자 정은찬 총리를 이렇게 초청하게 됐습니다.
정은찬 전 총리는 한국 경제 동반 성장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는데요. 강연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발전하는 동반 성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동반 성장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가 없는데 함께 나누자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있는 사람 거 뺏어다가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모양이죠. 그러나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 룰은 조금 더 공정하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의 GDP가 100이고 50이 부자한테 분배되고 50이 가난한 사람한테 분배되었다고 친다면은 동반성장은 GDP를 예를 들자면 110으로 늘리되 지금까지의 분배 방법으로 하자면은 부자한테 55, 가난한 사람한테 55 가야 되겠으나 부자들은 밥 먹을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유까지 있으니 또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면 물론 이러지만 밥 먹을 것까지도 없으니 분배를 54:56 또는 53:57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은찬 전 총리는 또 동반성장형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단된 남북 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도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동반성장이 통일의 필요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통일하면은 다 원하지만 무력 통일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평화통일을 하자면은 남쪽 주민 그리고 북쪽 주민이 찬성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독일 통일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서독 주민도 찬성, 동독 주민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쪽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뭐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 남쪽에는 1류 국민, 2류 국민, 3류 국민인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쪽 사람들끼리도 그런 우리가 통일되면 사리 국민, 오리 국민 안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에 찬성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의 동반 성장은 북쪽에서 찬성 투표를 얻게 하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랜만에
강연 현장에 배치된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매달 열리는 강연을 통해 통일에 대해 많이 배운다는 대학생 참가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되게 좀 다양한 각계각층의 그런 전문가들이 오셔서 통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되게 좀 뜻깊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반성장이라는 거를 처음 들었는데 이게 이제 통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게 앞으로 통일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한국에 온 지 5년 됐다는 중국인 참가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국도 약간 역사적인 그런 영토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관심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 중국에 계신 부모님은 항상 뭐 특히 연초에 뭐 또 북한 쪽에서도 뭐 약간 좀 시비 걸 때도 좀 많은데 중국에 계신 부모님도 약간 걱정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5년을 지내왔는데요. 이렇게 아주 큰 아주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왜냐면 그런 약간 그런 염두를 시작할 때 뭐 보통 통일준비위원회 쪽에서 먼저 나서서 먼저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심도 되고.
이 중국인 참가자는 특히 남북 통일에서 경제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강연을 듣고 동반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지금 남한하고 북한 경제적인 차이도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도 있긴 한데 근데 경제적인 건 먼저 뭐 우리 북한 인민들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게 또 혼자서 발전하기보다 양쪽에 이렇게 같이 공동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성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한국의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고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겨울이 따뜻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한파가 불어오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올 들어 첫 한파경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 경보를 내리는데요. 영하 17도를 기록한 강원도 설악산을 비롯해서 철원, 양구, 홍천, 강릉, 평창 등 강원 내륙 지역의 한파 경보가 나머지 경기도와 경상북도, 충청북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 또 서울을 비롯해서 한국 전역에 오늘 큰 송이의 눈이 날렸습니다.
네, 여기 미국 워싱턴도 날씨가 좀 따뜻했다가 최근에 갑자기 좀 추워진 느낌이 있는데 서울도, 한국도 마찬가지군요. 미루어뒀던 추위가 좀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따뜻했다가 추워져서 그런지 더 춥게 느껴집니다. 잠시만 밖에 나가 있어도 막 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요. 방송 듣고 계신 북한 주민들께서는 뭐 한국 사람들의 추위 이야기가 좀 호들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 출근길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건강관리 조심해야 한다. 이런 뉴스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 지역의 날씨를 보니 그런 소리 못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신을주가 영하 21도, 영하 23도가 양강도 해산이었고요. 평양 영하 17도. 그에 비해서는 서울은 뭐 그리 춥지 않은 날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오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식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국민 담화라고 하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이 보다 명확한 전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이라든지 뭐 국민과의 대화 등 뭐 다른 전달 형식에 비교해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오늘까지 총 5번의 담화를 했는데요. 앞서 세 차례는 경제와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었고 다른 한 번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통령의 관련된 입장을 표명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정부 입장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경제, 노동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의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이 담화에 들인 시간은 31분 정도가 됐고요. 이어진 내외신 기자회견, 다시 또 1시간 8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한데 힘을 모은다면 우리 앞에 거센 도전도 언제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시고 힘을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개혁의 열매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국민들의 관심과 힘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군요.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를 제외한 이번 대국민 담화의 내용을 좀 천천히 살펴보면은 핵심 내용은 국민, 경제 그리고 일자리입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가 안보 문제와 순위를 가릴 수 없을 정도의 시급한 사안이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건데요. 담화 내용에서 사용된 그 단어의 표현 횟수를 보면 그 주무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표현이 38차례, 경제가 34번, 일자리 개혁이 각각 20여 차례 언급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강조됐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북핵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란 단어 빼놓지 않습니다. 19차례 북한이란 단어가 언급됐습니다. 중요한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국회를 18번 언급했고요. 노동개혁의 중요성, 16차례 노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의 의상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박 대통령이 항상 그 대중적인 자리에 설 때 빨간색 옷은 결연한 의지를 표현할 때 입는 옷입니다. 오늘 입은 붉은색 상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내외신 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그 주제들에 대해서 문답이 당연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근혜 대통령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내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뭐 일문일답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담화를 발표하고 그 자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담화 이후에 1시간 넘게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이어갔고요. 대통령과 기자단의 거리도 평소보다 1m 정도가 가까워진 2m 거리가 유지가 됐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북한 핵실험 관련 내용은 아까 보도 시간에 다들 자세하게 알려주셨겠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위안부 합의 문제, 노동개혁 문제, 경제 위기에서도 한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치를 3%로 전망하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네.
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한 문답도 이어졌습니다.
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 집회 오늘도 이어졌는데 할머니들이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는 무효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인 자신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타결한 지난달 말의 한일 합의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것이 할머니들의 주장입니다. 오늘 수요 집회에서 직접 마이크를 들고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억엔 받지 않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단체가 한국의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재단에 자신도 동참하겠다고 밝힌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국의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바깥 날씨가 매서워서 집회 규모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보도 사진을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신 것 같군요.
네네.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요일 정오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위안부 수요 집회 25년째 접어들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 집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경찰이 한 800여 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모였다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요. 오늘은 특히 아시아 여성학센터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여성 활동가들의 집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오전에는 서울 지역 대학생 학생회 임원들이 한일 합의 무효 또 소녀상 이전 반대를 주장하면서 외교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후에는 같은 자리에서 이 한일 합의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기자회견이 엇갈려 열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역 30여 개 여성단체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고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서 같은 시각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종북의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단체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BO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